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생텍즈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고1 때 그 영어로 된 그 판본이 있어서 학교에서 다 읽으라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그 영어는 쉬운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15살짜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 영어로 쉬운 영어라서 읽기는 편했는데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아, 의미가 상당히 많은 책이었습니다. 주인공이 하던 말들 가운데 곰 씹어서 새겨보아야 할 문구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그렇죠?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들, 또 하루에도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수만 가지 생각이 떠다닙니다. 바람과 같은 마음을 잡는 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그거 기적이란다. 그 기적이지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선택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잘난 것 하나 없는 불량품 같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문단 페리코피입니다.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에 네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래들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문단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종이 누구를 가르칠까요? 또한 2인칭인 너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것부터 결정한 후에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집단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이스라엘 국가, 이 네이션을 가르칠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인물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을 초대교회 해석 전통을 따라서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메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뭘 주고 있습니까?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신 분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우리들의 몸에 태어난 자식들 사랑합니다. 그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랑합니다. 품명이 바르든 성품이 모나고 삐뚤어져 있던 자식일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조금 커서 사고뭉치가 되어서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기에 호적에서 파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감방에 찾아가서 뭐예요? 영치금도 넣어주고 때마다 찾아봅니다. 그렇지만은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식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면서 또한 기뻐하지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만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 우리 하나님 기쁨 어때요? 사랑은 받아냅니다. 사랑해요 주님. 그러나 기쁨되는 아들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말할 수 있는 계십니까? 1절에 또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아들 이야기 또 이야기해 드리네요. 디모데가 2살인가 3살 때인가 광장동에 살 때인데 여름철 장마가 끝난 후라 길에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었고 길이 뾰족뾰족하게 그 돌이 툭툭 튀어나온 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울퉁불퉁했습니다. 토들러인 제 아들이 손목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싫대요. 자기가 내 손 잡는데요. 내 손 잡아봐요. 어디 잡겠어요?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을 걷다가 그만 돌뿌리에 탁 걸리면서 나둥그라집니다. 돌뿌리에 탁 걸리면 어떡할까요? 손을 꽉 안 잡아요. 애들은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손을 놓으니까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꽈당땅. 만약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그 아이의 손을 어디 잡아요? 손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꼬맹이니까 손목을 잡고 있었다면 애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면 힘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탁 들어올립니다.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걸어가든가 아니면 당신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어가는가의 차이점을 드러내주는 실제 예화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았기에 반대 세력, 적대 세력들이 누구예요?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로마 세력들 참 많아요. 이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거세게 달려들었고 그러나 예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최대 인물인 모세도 실수했지요. 가나안 땅 인도하는 동안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죄를 지어서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잖아요. 또한 다윗,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 임금 여러 번 실수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자신을 자책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도록 삶의 주도권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거 청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저도 주님 예수 팔렘, 오늘 노래가 잘 나오네요. 팔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거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 흘리며 부르는지 몰라요. 20대 때 당신 어떻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의 손목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캄캄한 그 바다에, 풍랑이는 그 바다에 베드로가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간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그 일을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해변에서 바다 들어갔는데 바다에 들어갔더니 물에 뜨기는커녕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크게 시험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내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짜라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형제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기적을 성경에서 읽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에 뜨기는커녕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노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 보라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기에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었고 당신에게는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니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렇게 행하다가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을 때 행하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입장에 서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메시아는 어떤 성품을 지녔습니까?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메시아는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한 갈대가 뭐고 꺼져가는 등불은 뭡니까? 팔레스타인 삶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는 목동들이 초원에서 양떼를 돌보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갈대를 꺾어서 갈대피리를 만듭니다. 요즘 같으면 목동들이 안심심해요. 뭐 이거 가지고 놀면 양떼 돌보라도 하나도 안심심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예요? 갈대 꺾어가지고 뭐 만들어? 갈대피리 만들어 봅니다. 이 갈대피리가 오래 가던가요? 아니에요. 몇 번 불면 너덜너덜하게 지고 해지고 망가집니다. 우리들이 봄에 물이 오른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뭘 만들어요? 버들피리를 만듭니다. 버들피리는 몇 번 불고 나면 이내 가지가 말라지면서 너덜너덜하게 되어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동들이 만든 갈대피리도 그와 같습니다. 몇 번 불고 나면 이미 갈대피리는 너덜너덜해지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 버리고 다시 갈대를 꺾어서 새로 만들면 되는데 목동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되었지만은 손때가 묻어있는 그 갈대피리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씁니다. 꺼져가는 심지 즉 등불은 뭡니까? 전기가 없는 농촌에는 밤에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사용합니다.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심지 삼대 삼나무로 된 대로 꼬아서 심지를 만들어 놓고 불을 붙여서 방안을 밝힙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심지가 타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연기를 내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심지를 갈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한 주인은 기름만 보충해주면 다시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냄새나고 연기를 내더라도 그 옛 심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성품으로 죄인된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생애 동안 세리와 창기들을 영접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후에도 늘상 죄지는데 이골이 나 있어서 우리의 심령은 너덜너덜하게 되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싸매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만약입니다.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직 나 혼자 죄인인데 바로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만약에 인류가 70억이 아니라 그 10배, 700억, 또 그 10배, 7천억 명이 지구상에 살되 다른 모든 사람은 의인이고 나 혼자 외톨이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별들을 통과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실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보스톤의 하늘 아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너는 이 사랑을 아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메시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에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메시아에게 강림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메시아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었을까요?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크고도 중차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생애 3년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으로 하늘 세계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지상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을 받은 후 어떤 사역을 땅 위에서 하게 됩니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메시아의 땅 위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1절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모두 정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정의라는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인데 여기에 미슈파트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불의와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세상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라고 할 때 쓰는 정의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미슈파트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 반면에 치다카라는 글자가 또 정의라는 글자로 사용한데 요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의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정의는 뭐예요? 교정정의라는, 교정정의. 요 말을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학생이 하나님 선생님의 말씀 안 듣고 삐딱한 생활을 하게 되면 숙제를 해오라는데 안 해오고 벽에 낙서하고 친구 때리고 행패 부린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매를 들고 그 불량한 아이를 훈계합니다. 뭐 하도록? 그가 선량한 학생이 되도록. 요거를 교정정의라 부릅니다. 그때 히브리 글자를 미슈파트라는 글자를 씁니다. 메시아께서 세상에 와서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사역한다는 말입니다. 문명화된 사회, 미국, 한국, 또 카나다, 영국, 서구사회 다 문명화된 사회입니다. 문명한 사회, 정의롭던가요? 하나님과의 기초정의가 바로 서 있던가요? 아니에요. 안 서 있어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또 저 미개사회, 아마존, 아프리카 문화의 오지에 정의가 있던가요? 모두 다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 정의에 입각한 사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이런 관계다 말씀하고 있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메시아가 행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또 다른 사역, 그건 구원사역입니다. 이 구원사역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흥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사역은 심판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구원사역입니다. 메시아는 자신을 찾아 나온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셨고, 목말라 하는 심령들에게 생수 샘물을 값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삶에 지친 영혼, 고단한 영혼들을 부르셨습니다. 영혼에 쉼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 아픈 자, 상한 자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사역입니다. 신소재 가운데 형성합금이 있습니다. 이 소재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쭈글쭈글한 것이 똑바로 반듯하게 펴집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찢기고 상한 우리 심령에 닿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곧바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보다 우리 심령을 더 잘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메시아의 심판사역과 구원사역은 이스라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과 구원사역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의 심판사역과 구원사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 만방으로 뻗어가야 할 것이 예언되었고, 이 예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방세계를 비추이는 빛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인 우리 주님 예수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의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의 지상사역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그리고 정의는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세계 선교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이는 작은 불빛 같은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다시금 경청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말없이 드리겠습니다.